누가복음 2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워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이다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할 때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해서 흔히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직분이죠. 선지자 역할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지금도 암기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새기기도 하면서 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적 직분인데 이것은 당신 자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 위에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직의 사역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깊은 은혜를 찬송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왕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과 대제사장적인 사역은 이미 예수님 시대 때의 그 과거에 되어진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지금도 우리가 수용하고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왕의 사역은 다른 사역들과는 달리 막막하거나 또 상당히 막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왕의 사역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보다 보니 오늘도 우리의 일상 24시간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과연 나의 왕이신가 하는 이 실존적인 고백을 우리가 늘 하고 사는가. 또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 왕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려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순환주일 혹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순환주일의 화두는 무엇일까요? 왕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다는 예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지금 봉독해드린 말씀 속에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이렇게 왕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이 주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시게 되면은 특별히 우리는 사복음서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뜻밖인데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그렇게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했던 그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힌 다음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같은 유대민족들이죠. 거기서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야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는 소위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될 때에는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것과 영광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가야바가 신성모독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유대 사람들이 그건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가서 또 고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의 총독은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고 원래는 가이사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주둔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은 유월절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어떤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와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합니다. 그런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을 하는데 백성을 미혹한다. 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하고 있다. 그리고는 자칭 왕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세 가지 고발 내용이 여러분 타당한 것일까요? 하나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미혹하거나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세금 내지 말라고 이렇게 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0장에 나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맡아라. 여러분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시저인데 황제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세금 내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또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거는 가야바 법정에 있을 때에 나오지 않던 말이었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발할 때 그때 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제자들이 내가 왕이란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닌 전혀 뜻밖에도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어느 정도 미워했냐면은 아주 죽일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세금 내지 말라 말씀하시거나 무슨 왕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게 왜 미움의 이유가 되냐? 또 자기들은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전통에 따라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면서 왜곡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장악하고 전부 다 자기들의 이권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아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니까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 우선 거기에 대해서 배가 아프고 아 이러다가는 우리 자리가 위태롭고 흔들린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할 때도 이 사람이 우리와 가르치는 것들이 다 다르게 가르쳐가지고 우리 터가 흔들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수치니까 백성을 미혹한다는 요 한마디 속에다가 다 숨겨놓고 오히려 정치적인 이슈 두 가지를 제기하게 되죠. 세금 내지 말라고 그런다. 자기가 왕이라고 그런다고 말이죠. 왜 정치적인 이슈 두 가지나 끄집어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은 하도 와도 영악해가지고 빌라도 총독의 약점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황제를 대신해서 식민지에 와 있는 총독이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관할하는 그 지역에서 반란이 생긴다든지 자기가 관할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무슨 납세 거부운동 같은 거 일어나는 거 이걸 제일 두려워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은 자기 자리가 날아가게 될 거니까 황제가 보낸 총독들이 누구라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을 꼼짝 못하게 하고 저 예수를 죽이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총독의 아킬레스 그 약점을 역이용하는 두 가지 정치적인 이슈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간교한 고발 내용을 가지고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 보실 것이 있죠. 이런 고발을 받아 예수님을 재판하게 된 빌라도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빌라도도 바보가 아닙니다. 로마의 고관인데 다 알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 자기들의 무슨 이권, 자기들의 무슨 불리한 문제를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덮어씌워서 지금 끌고왔다고 하는 것을 이 빌라도 총독도 지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고발을 받기는 했지만은 첫 번째 백성을 미혹한다는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저 종교적 광신자들이 하는 뭔가 그들만의 문제일 거다. 이미 그렇게 다 넘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빌라도가 조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무슨 세금 내지 말라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지 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하나의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그 다음에 문제로 제기된 스스로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문제 그거 하나만 확인하면 다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가 왕이야 이렇게 물어서 내가 왕이다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무거운 죄니까 다른 것은 다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 앞부분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거 하나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3절 후반부에 예수님의 대답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당신 자신이 왕이라고 수긍하는 그런 말씀이 된 것이지요. 조금 전에 아까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침묵하시던 그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침묵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런 결과가 될까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빌라도 총독 앞에 와서도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죠. 예수님 비겁하게 당신을 숨기는 분이 아니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주님이신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결과 심각하게 나온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으시고 네 말이 옳다. 내가 왕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여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상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라도가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와 있는 총독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맞겠습니까? 자리를 박차고 막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면서 이런 게 아마 당연할 거예요. 아니 이 땅은 로마 황제께서 다스리는 곳이고 나를 총독으로 보내가지고 내가 관할하는 그런 지역인데 네가 무슨 왕이냐고 당장 끌어내서 사형에 처하라. 아 이렇게 말해야 그게 맞는 겁니다. 왜? 빌라도는 황제의 대인이니까. 그런데 이 빌라도가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죄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아 무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빌라도의 판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디 은거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군사를 양성하고 군자금을 모으기도 하고 뭔가 이 거사를 하기 위해서 세력을 높이고 그런 증거들이 있다고 하면은 진짜 반역하는 것이고 사형에 서야 되는 것이지만은 자기 앞에 지금 심판받고 있는 이 예수라는 선생을 보니까 남루하고 뭐 초라하기가 이를 데 없고 아무런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비밀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자금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왕은 무슨 왕? 그런데 본인이 네 말이 옳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 이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든지 무슨 과대망상이든지 뭐 빌라도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프닝에 불과하다. 그래서 무죄 이 사람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빌라도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 끌고 온 그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고 끌고 와서 죽이려고 자기 자칭 왕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그렇게 말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중에 누구 하나 정말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왕이 됩니까? 무슨 비밀스럽게 군사 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뻔히 다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왕이기는커녕 한없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그들은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만 이 사람 무죄하다, 죄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왕은 무슨 왕? 뭐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고발하는 사람도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발하고 고발을 접수한 이 총독도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죄로 풀려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결과가 참 너무 의의가 없습니다. 아무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이라고 했다는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죄패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데려온 사람이나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나 아무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죽이는 이렇게도 말도 안 되는 이 악한 일이 세상에서는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왕으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그분을 왕으로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왕이라는 배를 붙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입만 열면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옛날 그때 그 사람들처럼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조금 혼돈스러운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일상생활 모든 현장에서 그분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왕노를 한 지가 너무나도 오래가 됐어.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어색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늘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내가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순환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이런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 예배당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빌라도 총독이나 그 유대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왕이라고 왕왕거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눈, 세속의 눈으로 보면은 왕이 아니거든요. 무슨 군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왕답지 못했을까요? 예수님도 좀 군대도 좀 거느리고 소위 힘 자랑하면서 세력을 떨치면 될 거를 왜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하게 왕인데 왕이 아닌 것처럼 이 세상에 계셨을까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대화하시는 가운데에 당신의 나라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거나 총독이 관할하는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금은 보화와 사람들을 장악하는 그런 저속한 욕망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총독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너희를 생각하는 그런 욕망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 있다가 없어지게 되는 이 지상의 나라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그런 나라들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를 세우는 방법도 달라요. 세상 나라들은 요즘도 신문이나 뭐 이렇게 매스컴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말발굽으로 다른 나라들을 수탈하고 죽이고 점령하고 포로로 끌어오고 그러면서 쟁취하고 세우고 늘리는 그러한 나라들이지만은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세우는 겁니다. 진리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 그 이하를 계속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빌라도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왕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진리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누가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나?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진리에 대해서 귀가 열린 사람, 진리를 믿고 그 고백하는 그 따르는 사람이 그 진리의 나라,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아, 우리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로구나. 그러면은 나중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가 보다. 지금은 왕이 아니신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왕이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와는 반대로 아 주님은 저 하늘에서만 왕이시고 땅에서는 왕이 아니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온 세상의 왕이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막대한 권한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한, 그 권력, 그 힘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 주시지 않았다면은 네 것이 되지를 못했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권력을 다 나누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요한복음 19장 10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자기 손아귀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라. 나를 너에게 넘겨준 죄는 그래서 더 크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걸 이미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쉬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으려는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과 영역이 다 열국 위에 계시는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결정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러면 왜 예수님은 좀 왕처럼 하고 다스리지 않느냐 말이지. 왕관도 좀 쓰시고 병력도 좀 거느리시고 세상의 군왕들을 다 무릎을 꿇도록 그 앞에 만들고 그 위에 군림하셔가지고 왕답게 하시면 우리가 다 그저 군소리 없이 따를 텐데. 그런데 예수님 초라한 옷을 입고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사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왕이 아닌 것처럼 왜 그렇게 하시나? 여러분 이 속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오묘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왕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서 왕이 되는 법은 다른 사람을 밟고 자꾸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올라가서 최후의 1인자가 되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남을 죽이고 없애고 제거함으로써 내가 살아남아있는 그래서 왕이 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세상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왕이 되는 방식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주님은 내려가고 내려가고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감으로써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방법은 당신을 죽여서 왕이 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시나? 남을 밟고 올라서는 방법으로 하면은 여러분 세상의 죄와 세상의 비극이 끝나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무릎을 꿇게 만들고 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 속에 끊임없는 전쟁과 살육과 미움이 계속되고 그 결과 평화는 이 땅 위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서 오히려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구현되는 곳곳에는 참된 평화와 사랑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 앞에 사실은 큰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도 한쪽에는 군림하면서 힘자랑하는 그런 왕이 우리 주님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세요. 그 역사를 보면 교회는 힘을 가지고 강해야 되고 세상 위에 군림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까이 중세 때 유럽을 보세요. 그때는 교황이 황제들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뭐 어디 장가 가려고 그러면은 교황의 사인을 받아야 장가를 갈 수 있었어요. 교황이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위에 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힘자랑했더니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리는 없어지고 교회는 타락하고 교회는 부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지나오면서 유럽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소위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힘자랑했지요. 그 힘 가지고 아프리카 여러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서 총칼 가지고 다 점령하고 그 뒤에 선교사가 뒤따라 들어가면서 십자가 깃발 꽂고 예배당 짓고 불러다가 예배를 드려라. 이게 선교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선교입니까? 선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이게 소위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이전에 저지른 잘못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그래도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되고 사회에서도 위에 서서 볼 일을 이 교회가 주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왕도는 그런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는 데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다 양보하고 여러분 견디고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쪽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어느 쪽이 진정으로 왕이 되는 길인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세상이 왜 시끄러운가? 저는 예수님처럼 왕이 되는 길을 다 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세상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개인들과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이권과 이권이 부딪히면서 세상 앞에 교회가 부끄럽게 되고 세상도 요란하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왕이신 그분이 가신 그 방법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믿고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또 어떤 왕도를 걸어야 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때론 주님처럼 얻어맞고 십자가도 지고 때로는 고단하고 그래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말 생명의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우리들은 진정으로 주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이렇게 시작하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했나. 왕이신데 왜 얻어맞고 왜 십자가 지고 왜 죽으셨나. 여러분 그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도를 따라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뒤를 따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을 밟고 군림하고 제거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왕이 되는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답인지를 이미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적은 예물과 우리의 삶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활동하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축복과 권세로 채워주셔서 힘차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교우, 아버지 하나님 입원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정숙 권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조금이나마 회복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과 석장로님 그리고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어서 속히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인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 다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좋은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가 뜬 날 위에 그 모여를 연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눈에 다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살아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